주책스럽다. 사람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죠. 실없는 사람한테 주책맞다라고 주책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오래전부터 이 주책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책스러워야 하고 주책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피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책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이렇게 중심이 없이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책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책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참 그런 내용하고 좀 흡사한 의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첫 번째 들어가셔서 보시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셔서 뿌리까지 마를 것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과연 뭔가 생각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일어난 상황들 보면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를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믿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믿는 건 과학이죠. 저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고 하니 아직 되지도 않은 일들을 된 줄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한국적으로 접근해보면 김칫국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른들이 종종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된 듯이 생각하고 마음 들떠하는 사람들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앉아있네. 김칫국 마시지 마라고 말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 최면이나 자기 생각이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김치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치국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김치국에서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네, 뭐 사랑도 있겠고요. 또요. 뭐 은혜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 전도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늘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가 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오실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다는 말씀이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노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이 내게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며칠 앞두고 믿음 없는 제자들, 자기들끼리 서로 엉뚱한 꿈에 부풀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적인 몸으로는 그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들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너희들이 지금까지 뭘 보고 무엇을 배우고 뭘 느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시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너희에게 말한다. 앞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길 원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봐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봐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 보면은요, 믿음 있어 보이는 제자들,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시대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존칭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외형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여인, 중풍병 환자, 이방인, 그렇죠? 병든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 믿음에 놀랐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믿음은 당시의 선생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 있노라고 행하고 있는 믿음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은혜 장로교회 지체들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유혹이 많은 시대를요, 정말 능력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복음으로 세상을 팍팍 뒤집어 놓아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능력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현실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뭔가 부족하죠.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어도 그런 정도는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현상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은요, 지금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고 안 편안하고 그 문제를 또 떠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가 뭐냐 하면 확신하다, 꾸준하다, 지속적이다, 크레딧, 신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면에서 쭉 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뭘 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예를 드려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말이죠.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출중함이 인정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통치자가 120명의 방백을 세웁니다. 총리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맡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시기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까? 공모하게 되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요. 다른 우상들에게는 절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상신합니다. 한 달 동안에는 그 어떤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명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6일 동안 굶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노라고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어명을 내리지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실력도 인정받았고 이미 신앙적인 것으로 보나 뭘로 보나 환경적인 것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것 같고 왕 앞에도 인정받은 것 같고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은 것 같고 다니엘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수긍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 말이죠.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말이죠. 회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저 단순히 고집입니까? 그저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 입에서만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왕도 말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뢰보다 더 많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의 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정한 시간에 낮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종용을 받죠. 야, 이번에만 이게 뭐 국가적인 일이니까 우리한테 참 위기 아니니? 우리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신상 앞에 절하고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할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왕이 또 그를 회유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는 늘 하면서 우리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해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 이런 믿음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믿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3절에 말씀하기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그저 말라서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죽은 것이 하나의 증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주님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저는 찬송가 102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모두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입술로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환경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어 보이는 제자들과 믿음 있어 보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칭찬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가? 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잘 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기독교가 세상 이방 종교들이나 샤머니즘적인 이것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나 샤머니즘 종교들은요, 교제와 교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세요? 아니, 무슨 돌이나 무슨 나무들이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참 종교고 진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감하고 교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교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기도를 자기 최면을 거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인격적으로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교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한테 내가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교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내 귀에 생생하게 기성아라고 불러주시지는 않아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언제든지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사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을, 교제하는 삶을,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 이제 너희가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무화과가 말을 하고 선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동일한 분이라는 증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저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억지로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덮어놓고 믿어볼랍니다. 그런 것도 유익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우리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하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인격적인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가족 안에서 소속감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살면서 자라지 않고 낳긴 낳았지만 시작부터 밖에서 살고 그랬다고 하면 서먹서먹해서 이게 가족인가 아닌가? 내가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자녀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이 직장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그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냥 돈벌이로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더 이상 갖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받고 있는 직원이다라고 하는 그거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직장에 유익을 주고 그럼을 통해 직장이 더 많은 수익을 걷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도 발전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주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어요. 나는 목사다. 얼마 전에 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자기를 묻는 것. 나는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뭇 조심스럽고 어디 가서 행동할 때도요 조심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막 성질을 낼 때도 더 많았을 것 같고 싸움질을 해도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내 욕심을 챙겨도 더 많이 챙겼을 것 같고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더 귀 기울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목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서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청직이야. 너는 내 사명자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해 보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그 어떤 것들 우리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대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고 가치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며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는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지. 똑같은 말 같죠? 그러니까 지금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먼저인 것이죠. 내 할 일 먼저 하고 내 뜻 먼저 하고 예. 내가 생각하는 것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요 바뀌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시작은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느샌가 가보니까 주님이 찾는 믿음을 우리 안에 찾을 수 없고 내가 자랑하는 믿음만 잔뜩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은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믿음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기에 산을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입으로는 떠들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1871년에 10월 8일 날 미국의 3대 재앙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카고 대화재라고 말합니다.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불이 붙었어요. 무려 3일 동안이나 시카고를 다 태워버렸다고 하죠. 그 사건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도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나와서 화재 현장을 보도하면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 앞에서 무디 목사님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믿고 원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거룩한 교회인 건물을 이렇게 무참하게 불타버리게 하시는 걸까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회의 건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다가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때문에 잠옷바람으로 슬리퍼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질문했다죠.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을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고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가서 크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자들 앞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루어주셨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서 부흥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그 교회 상황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건축 헌금을 모금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시카고에 더 큰 교회, 더 훌륭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디 목사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무디 목사님이 기자들 앞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